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외무장관이 16일 이란 핵 합의와 관련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델 알 주비에르 외무장관과 만나 이란 핵 합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비에르 장관은 케리 장관과 면담 뒤 우리는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만약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속히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을 방문한 영국의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은 16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란 핵 합의는 외교적 실패라며 이번 합의로 이란은 핵개발과 경제성장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이번 합의가 이스라엘 지역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먼드 외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이번 합의는 핵활동에 대한 것임을 누누이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해먼드 장관은 이란의 지역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향후 수개월, 수년 동안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에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해군 모병 사무소에서 16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3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앤디 버크 채터누가 시장은 총격으로 경관 한 명이 쓰러졌다며 부상 정도나 현재 상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건으로 해군 모병 사무소 인근 상가와 대학이 폐쇄됐습니다. 한 목격자는 CNN 방송에 고성능 소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해군 모병 사무소에서 총을 난사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와 현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바가 미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악의 등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쿠바는 53년 만에 적대 관계를 끝내고 최근 국교 정상화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12년째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인 3등급으로 분류되어 온 쿠바가 관심 대상국인 2등급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가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정안과 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에 가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집단자위권 법안은 동맹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일본 중의원에서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16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가진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엄중한 항의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또 이는 전후 일본이 군사 안보 영역에서 채택한 사상 유례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일본에 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하고 일관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으로 일본 참의원에서 심의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해 나가며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1호 태풍 난카가 16일 밤 일본 남서부 시코쿠 지방에 상륙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이날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서일본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제11호 태풍 난카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편안한 잠 주무셨습니까? 7월 17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 가운데 석박사 과정을 밟는 한국 유학생이 최근 다시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하더군요. 이곳 워싱턴 DC 지역에도요 훌륭한 대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DC 내 대학가로 불리는 조지타운 대학 부근에 가면은요 요즘 동양 학생들 참 자주 마주칩니다. 그런데요 이 워싱턴 DC가 미 전역 대도시 중에 대학교에 다니기 좋은 도시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경제연구소가 지역별 주거 환경하고 또 졸업 후 혜택 등을 토대로 순위를 매긴 것인데요. 1위는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고요. 2위는 이곳 워싱턴 DC, 또 그 뒤로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또 동부 뉴욕 등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거주자 2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이 워싱턴 DC의 일부 지역 학교들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조사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항목별로 도시마다 조사를 하고 비교를 해서 순위를 매겼고요. 또 이 순위를 가지고 조사 결과를 낸 것입니다.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워싱턴 DC 내 학생 비율은 거주자 1,000명당 90명으로 도시 중에 5위였고요. 방 2개짜리 아파트 월세가요. 1,500달러로 14위였습니다. 또 대중교통의 편의성 부문은 4위. 또 실업률은 5.4%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또 거주 중 대학교 졸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였더군요. 지역 주민의 연봉도 미국 대도시 중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소문은 빨리 퍼지죠. 소문 듣고 유학생들 DC 쪽으로 오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배경 또 용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간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박영선 기자와 함께 떠나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7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9도에서 20도, 낮 최고 20도에서 30도 이상합니다. 평양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20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신의주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22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7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The Turtles의 Happy Together 골라봤습니다.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her tight. So happy together. I should call you up, invest.
Mr. Dime,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Release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could be so very fine, so happy together.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Together.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연방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제닛 옐런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연준의 정책에 대해 설명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인터넷 화상전화를 이용한 원격 진료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교도소를 방문했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목요일 미 남부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엘레노 연방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연방교도소를 방문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18개월 남겨둔 오바마 대통령이 이 형사사법개혁을 임기 안에 꼭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비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최소 의무 형량 완화와 출소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교도소 내 성범죄 근절, 또 독방 수감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형사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한 교도소가 어떤 곳인가요?
네, 엘레노 교도소는 미국 연방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교도소인데요. 이 보안 등급이 중간급인 수감시설로 재소자의 수는 1,300명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 교도소장과 교도소 직원들 그리고 일부 비폭력범 죄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특히 만남의 과정은 미국 케이블 방송인 HBO가 올 가을에 방송할 다큐멘터리 기획물 바이스에서도 자세히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HBO는 현재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현장에 현장에서 연설을 하면서요. 특히 젊은 재소자들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감옥에서 만난 젊은 재소자들이 저지른 실수와 본인이 어린 시절 했던 실수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 젊은이들은 실수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과 지원이 전혀 없었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이들 젊은 재소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면 번창하는 삶을 살았을 거란 겁니다.
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제도는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는 젊은이들과 중범죄자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이렇게 발벗고 나선데는요, 미국의 재소자가 현재 너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약 220만 명의 죄수가 투옥돼 있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재소자 수가 7배나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재소자의 숫자도 문제지만 흑인과 중남미계 젊은이들이 불평등한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실제로 25살에서 54살 사이의 흑인 12명 가운데 한 명은 감옥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흑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경우 60명 대 1명꼴로 감옥에 가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어쨌거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형사사법개혁이 더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이례적으로 공화당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과 공화당 대선 후보이기도 한 랜드폴 의원, 찰스 그레슬리 상원의원 등이 현재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 형량 완화를 골자로 하는 초당적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정치권 밖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가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보수단체로 유명한 코크 인더스트리 역시 미국 진보센터와 함께 형사사법 개혁을 촉구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제넷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청문회에 나갔네요.
네, 옐런 의장이 수요일 이미 하원 금융위원회의 하반기 통화 정책 청문회에 출석한 데 이어서 목요일에는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증언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는 3시간가량 청문회가 이어졌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엔 의원들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뿐 아니라 기관의 의무와 권한까지 비판하면서 옐런 의장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대해 비판을 한 건가요?
네, 우선 옐런 의장이 발언 시간을 통해서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몇 년간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매년 8차례의 정기회의를 갔는데 그중 두 번은 이 회의를 마친 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제 전망을 보고한다면서 연준은 중앙은행들 가운데 가장 투명성이 높은 은행으로 꼽힌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에 대한 의원들의 반박이 쏟아졌는데요. 의원들은 연준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연계해 금리 인상을 조정하는 규칙을 채택할 걸 요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일 때 연준이 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했죠.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옐런 의장 반응 어땠습니까?
네, 옐런 의장은 세상의 그 어떤 중앙은행도 단지 두 가지 변수만을 고려한 규칙을 따르진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네.
의원들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네, 연준의 투명성이나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이번에만 불거진 게 아니죠.
맞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으면서 연준은 수조 달러 가치의 국채를 사들였고 또 연방기금 금리를 낮추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급진적인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자, 그러자 연준의 권한이 너무 과하다, 너무 비밀스럽다, 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요.
네.
미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하지만 연준은 이런 조치들이 연준이 경제시장에서 신뢰를 갖는 데 필요한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또 옐런 의장이 청문회에서 자료를 공개하라는 압박도 받았다고 하던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2012년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따져 물었는데요.
네.
자, 이에 대해서 옐런 의장은 현재 법무부와 연준 감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문제를 놓고도 이런저런 예측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까?
네, 옐런 회장은 미국의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궤도에 오른다면 올해 안에 적절한 시점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옐런 회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위기의 상처로부터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이 고용시장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에 근접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나온 전망이란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또 옐런 의장이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네, 우선 실업률이 지난 6월에 5.3%를 기록하면서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점과 이 소비지출, 자동차 판매, 주택건설이 활기를 보인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미국 상품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으면서 이 수출 분야가 고전이 면치 못하는 점 역시 언급했고요.
네.
또 이 그리스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또 중국은 높은 부채와 빈약한 자산시장, 변덕스러운 금융상황이라는 이런 난제와 씨름하고 있다면서 이런 해외 사정 역시 미국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요, 이 원격 진료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원격 진료가 뭔가요?
네, 저 원격 진료라는 건 환자와 의사가 병원에서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화상 전화를 이용해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진료를 하는 새로운 진료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앉아서 컴퓨터를 열고 원격 진료를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의사나 그 사이트에서 추천해주는 의사와 화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진료를 받는 거지요.
네. 어릴 때 그 과학책에서 공상과학책에서 보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원격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스카이프나 페이스타임 같은 이 고화질 인터넷 화상 전화가 생겨났고요. 무엇보다 이 개인용 휴대용 컴퓨터와 판형 컴퓨터, 또 이제는 똑똑한 손전화기인 스마트폰까지 널리 보급되다 보니까 이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힘들게 병원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런 원격 진료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의료체계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화면을 보면서 진료를 하면 오진을 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인 이 메디케어의 경우 원격 진료에 대한 치료비 환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의 범위를 원격 진료까지 확대하면 사람들이 더 자주 또 쉽게 의사를 찾게 되다 보니 결국엔 의료 비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걸 꺼리는 주들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이 남부 텍사스주를 비롯한 일부 주들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을 가진 주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자, 이렇게 원격 진료를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이 원격 진료를 활성화하는 대형 병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 필라델피아의 제퍼슨 대학은 내과와 비뇨기과, 이비인후과의 경우 초진이 아닌 재진이라면 인터넷 화상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세인트루이스에 본부를 둔 의료업체인 머시는 5,400만 달러 상당의 가상 의료 센터를 개설해서 이 만성적인 질환이나 정기적인 진료와 상담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비디오 상담 등 이 원격 진료 프로그램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원격 진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장점이 많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원격 진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원격 진료를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원격 진료를 통해서 한 번 의사와 상담하려면 $40 내지 $50를 내야 하는데요. 응급실이나 일반 병원, 긴급치료센터를 방문할 때 내는 치료비보다 더 적은 금액입니다.
네.
또 환자들이 집에서 언제든지 자신이 필요할 때 의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엔 환자들의 건강이 더 좋아져서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 거란 거죠.
예.
또한 이 원격 진료에 참여하는 일부 의사들은 병원에서는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이 쫓기는데 원격 진료를 하면 오히려 환자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며 원격 진료를 만족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미국의 보험사들도요 원격 진료에 대한 보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요?
예, 미국의 가장 큰 의료보험 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지난 4월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부족과 $50 이하의 저렴한 진료비 등을 이유로 들면서 2,600만 명의 보험 가입자들이 내년에는 원격 진료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형 의료보험 회사인 앤썸은 올해 말까지 11개 주에서 1,600만 명이 응급 원격 진료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2,0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바로 인터넷 전화인 스카이프를 써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가 바로 스카이프입니다.
네, 인터넷 전화라는 게 인터넷을 써서 통화하는 기술을 말하죠.
맞습니다. 인터넷 전화를 영어 약칭으로 VOIP라고 합니다. 이거는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을 줄임말인데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이 VOIP를 일반 전화가 아니라 인터넷을 써서 전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그럼 이게 인터넷이 있는 곳에선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기술이겠네요.
그렇죠. 인터넷이 연결되고 컴퓨터나 똑똑한 선전화인 스마트폰 그리고 판형 PC 즉 태블릿같이 인터넷에 연결해주는 기계만 있으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카이프 바로 대표적인 인터넷 전화죠.
맞습니다. 이 스카이프는 인터넷망을 써서 소비자에게 각종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스카이프입니다.
네.
이 회사가 지난 2003년에 세워졌는데요. 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에스토니아 출신 기술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스카이프가 원래는 유럽에서 출발한 회사로군요. 그런데 방금 이 스카이프가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전화 말고도 다른 기능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전화와 같은 음성 통신뿐만 아니라 영상 전화도 있고요. 파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동시에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 메신저라고 해서 전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이 모두 공짜인가요? 아니면 돈을 내야 쓸 수 있나요?
이게 무료도 있고요.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스카이프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서비스는 공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카이프 계정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통신은 무료인데요.
네.
하지만 스카이프를 써서 일반 전화번호가 있는 기기에 연결할 경우에는 돈을 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이 스카이프를 써서 한국에 있는 친구의 손전화로 전화를 걸면은 그때는 돈을 내야 합니다.
네, 계정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통신은 무료라고 했는데요. 이런 장점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인터넷 전화에 몰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인터넷 전화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역시 이 요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죠.
네.
많은 회사가 인터넷 전화 사업에 뛰어들면서 내세웠던 점이 바로 전화를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설령 요금을 조금 내고 인터넷 전화를 쓰는 경우에도 일반 전화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전화가 강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한국에 전화할 때는 일반 전화를 쓰지 않고 이런 인터넷 전화를 주로 씁니다.
네. 자, 이런 장점이 있다면은 스카이프가 인터넷 전화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올해 초에 통신시장 조사기관이죠. 텔레지오그래피사가 눈길을 끄는 자료를 내놨는데요.
네.
이 자료를 보면 2년 전인 2013년에 스카이프 계정을 가진 사람들끼리 국제 전화를 쓴 시간이 총 2140억 분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2년보다 36%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군요.
예. 2000억 2140억 분이라고 하면은 전체 국제전화 통화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이 스카이프를 통한 국제전화 통화량이 전체 국제전화 통화량의 약 40%를 차지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제전화를 10분가량 쓰면은 그 중에서 4분은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국제전화를 했다는 말도 되죠.
네. 그러면은 스카이프를 쓰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네. 이 회사 집계로는 2013년 기준으로 3억 명 이상이 스카이프를 쓴다고 합니다. 또 관련 업계 집계로는 작년 2014년 기준으로는 매일 스카이프를 쓰는 사람이 거의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인 스카이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이 스카이프가요 그동안 몇 차례 다른 기업에 인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2013년에 설립됐는데 그 유명한 이베이사가 2005년에 이 스카이프를 26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네, 이베이라면은 인터넷에서 경매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이트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베이사는 스카이프에서 이윤이 많이 나지 않고요. 또 특허 관련 소송에 시달리자 4년 후인 2009년에 스카이프를 다른 투자 업체에 팔아 넘깁니다.
네, 그러다가 또 다른 회사에 넘어가지 않았던가요?
맞습니다. 지난 2011년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85억 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스카이프를 인수했습니다.
네.
이 액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서 쓴 돈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런데요. 솔직히 요즘 텔레비전 뉴스 방송을 보면은 스카이프를 써서 회견을 하는 장면도 나오던데 자세히 보면 화질도 별로고 또 소리도 좀 많이 울리던데요. 왜 스카이프를 쓰는 걸까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회견, 인터뷰하기가 아주 쉬워서 그럽니다.
예.
텔레비전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번 하려면 일이 많죠. 회견할 사람이 있는 곳에 이 카메라 같은 그런 무거운 장비들을 직접 들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쓰면 이런 어려움이 사라지죠.
예.
인터넷이 있고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기계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어렵지 않게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텔레비전 뉴스 방송이 회견할 때 이 스카이프를 쓰고 있습니다.
네,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통신 서비스가 일반 기업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역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영상으로 통할 수 있는 기능이죠.
네, 그런 기능이라면은 뭐 특히 회의를 하는데 아주 쓸모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려면은 한 자리에 모이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음성만 들리는 이 전화 통화를 하곤 했는데요.
네.
요즘에는 그러기보다는 인터넷에 모여서 영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회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4분,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미국 50개 주를 가다 이어가도록 하죠. 프리실라 아니 부릅니다. When You Grow Up 골라봤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느 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아칸소 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아칸소 주에는 또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잠못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아칸소 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죠.
다이아몬드. 세상에는 참 많은 보석들이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혼할 때 신부에게 끼워주는, 반지로는 최고로 쳐주는 보석이다. 가격도 물론 비싸다.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를 발견만 하면 그냥 거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세상에 있을까? 찾는 사람이 임자인 그런 곳 말이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이 정말 있다. 바로 아칸소주에 있는 다이아몬드 분화구라는 주립공원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반인 접근이 허용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매장지인 것이다. 조시로스 아칸소주 관광국 홍보관의 설명을 들어보자.
Diamond mine in the city of Murfreesboro, Arkansas. We're one of the only, actually the only state in the United States that has a diamond mine.
아칸소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를 찾으면 사람들이 가져도 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머프리즈버러 시에 있는 다이아몬드 분화구라는 광산인데요. 1900년대 초 존 허들스톤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광산이라고는 하지만 이 산이 아니라 넓은 들판 같은 곳입니다. 오랫동안 개인 소유의 관광지였는데요. 1972년 아칸소 주 정부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일반에게 공개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찾는 사람이 임자라지만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으니까 찾으면 그냥 가져가라는 건 아닐까? 물론이다. 세공을 거친 다이아몬드에만 익숙한 사람들에게 세공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알아보는 건 막상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리가 절대 없다. 처음 광산이 발견된 뒤 지금까지 모두 7만 5천여 개, 1972년 아칸소주가 주립공원으로 이 땅을 사들인 뒤 2만 9천 개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고 한다. 지금도 평균 하루 두 개 정도의 다이아몬드가 이곳에서 발견된단다.
A Louisiana man's diamond find has just about every married guy out there wondering why in the world we spent so much money on our wives at a jewelry store.
2.89-carat diamond found by Brandon Calenda from Louisiana.
The big find happened on March 6th at Crater of Diamond State Park.
입장료 $7만 내고 들어오면 관리소에서 삽과 망을 빌릴 수 있다. 사람들은 곳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진흙과 자갈로 덮인 흙더미를 조심스레 삽으로 파기 시작한다. 작고 반짝거리며 약간은 반투명하기도 한 그런 돌들을 찾기 위해서다. 땅을 파고 망 위에 흙을 흔들어대고 혹 건져지는 게 있는가 물에 씻어도 보며 몇 시간째 이런 작업만 계속하고 있다. 모두들 얼마나 몰두를 하는지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어쩌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다이아몬드를 찾은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가운데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1924년 바로 이 다이아몬드 분화구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다. 세공하기 전 크기가 무려 40캐럿이 넘었다고 한다. 흰색의 이 다이아몬드에 사람들은 엉클샘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엉클샘은 바로 미국을 상징한다. 작년에도 한 10대 소녀가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녀가 발견한 다이아몬드는 시가로 한 2만 달러 정도였다.
Tanya Clymer found a 3.85 carat diamond while at an Arkansas state park over the weekend. The 14-year-old from Oklahoma City found this diamond at the Crater of Diamonds State Park in Murfreesboro, Arkansas. That's not unusual because the park actually features.
온종일 땅을 파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두 시간 만에 금방 손톱만한 다이아몬드를 찾는 횡재를 누리는 사람도 있다. 나에게도 혹시나 그런 천운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모를 기대감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평균 6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와, 다이아몬드를 발견만 하면 가져갈 수 있다니까 진짜 솔깃한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찾으면 그 자리에서 감정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네.
예, 가족들끼리 오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예, 찾으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니어도 색다른 경험한 것으로 만족들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죠. 뭐 그나저나 사실 저는요 이 아칸소주에 대해서 안 것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문이었거든요.
예, 사실 그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아칸소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워낙에 작고 또 가난한 주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도 별 주목을 받지 못하던 주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 아칸소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아칸사스 이렇게 읽었거든요. 캔사스 뭐 하는 것처럼요.
예, 실제로 이 영어로 알칸사스 이렇게 쓰니까 예, 지금도 미국의 어린아이들 읽어보라고 하면 10명 중에 7, 8명은 그렇게 읽는다고 하네요.
네. 아칸사스를 쓰고 왜 아칸소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아칸소라는 말은 인디언 원주민의 말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아래로 물이 흐르는 곳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 아칸소라는 말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를 놓고 실제로 아칸소 주민들끼리도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아칸소라고 하자는 의견과 아칸사스라고 하자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1880년대 주의회가 아칸소로 발음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뭐 하지만 뭐 이제 웬만한 미국 성인 치고요. 아칸사스로 읽는 사람은 없겠죠.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공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조지 로스 아칸소 관광국 공보관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Probably have to say Bill Clinton. There are a lot of various other figures, but he's definitely.
아칸소가 배출한 유명한 인물을 꼽으라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요.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맥아더 장군도 아칸소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잘 알려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동의할 만한 인물을 꼽으라면 역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꼽힐 겁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아칸소 주지사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람들이 아칸소 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으니까요.
예, 저도 기억이 나요. 특히 이 당시 클린턴 후보가 한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색소폰 연주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열광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이을 젊고 매력적인 대통령 후보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반면에 워싱턴 정가의 반응은 처음엔 그다지 신통치 않았습니다. 당시 클린턴 후보는 아칸소 주지사 12년 경력을 내세웠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300만 명에 이르는 연방정부 직원 수에도 못 미치는 인구 240만 명의 작은 주에서 얼마나 뭘 배웠겠냐면서 조롱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뭐 당당히 미국의 42대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었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아칸소 주를 유명하게 만든 가장 큰 공헌자라면 역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겠군요.
예, 그래서 아칸소 주에 가면 클린턴 대통령 기념관 도서관 거리도 있습니다. 예, 요즘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때문에 이 아칸소 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아칸소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이 아칸소는 워싱턴 중앙무대에 진출하기 전까지 정치, 사회 경험을 쌓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하겠죠. 그럼 아칸소 주의 동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예, 아칸소주 25센트 동전에는 벼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청둥오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조시 로스 아칸소주 관광구 공보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Well, we are known as the natural state. We are a leader in rice production.
아칸소주는 미국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입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쌀의 절반 가량이 아칸소에서 생산된 쌀입니다. 그래서 벼 이삭을 우리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칸소 동전에 왜 다이아몬드가 새겨져 있는지는 앞에서 잘 들으셨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이 날개짓을 하는 청둥오리의 모습도 있는데요. 이건 아칸소주가 청둥오리 사냥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넣은 거라고 합니다. 아칸소에 가면 호수나 연못가에 개들을 풀어놓고 이 청둥오리 사냥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아칸소는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 생산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미국 최대의 닭고기 가공업체인 타이슨이라는 회사 본사도 바로 이 아칸소에 있습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아칸소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요, 꿈과 낭만의 고장,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유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You know, my friend goes crazy when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at the mall. And I have to admit that I do too. So we both decided to go to the mall during the weekend and shop. 주말에 백화점에서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해서 저는 친구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할인 판매만 하면 괜히 신이 나거든요.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e crazy about something입니다. 그럼 제가 캐롤라인과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Listen carefully.
Carolyn, you're telling me that you got your niece or you got some necklaces for your niece last
for
year?
For two nieces. And they were gorgeous. And she loved them. She was 12 then. And she just went crazy for them. They were like $20. I mean, they were really cheap.
So today you're buying a couple, huh? Not just one?
Yeah, one for each niece.
And your son, he bought Legos. Michael, what did you get at Legos?
Ba-ba!
Woo! Ba-ba! What is that?
제가 캐롤라인에게 작년에 조카들에게 목걸이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죠? 라고 했더니 캐롤라인은 맞아요. 그 목걸이는 20불 정도였지만 참 예뻐서인지 조카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She just went crazy. 아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하더군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e crazy about something이죠. To be crazy about something 하면 무엇무엇을 무척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To be crazy about something means that you become very happy and excited about something. For example, if I say I am crazy about baseball, it means that I really, really like baseball.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Carolyn, you're telling me that you got your niece or you got some necklaces for your niece last
year? For two nieces. And they were gorgeous. And she loved them. She was 12 then. And she just went crazy for them. They were like $20. I mean, they were really cheap.
So today you're buying a couple, huh? Not just one?
Yeah, one for each niece.
And your son, he bought Legos. Michael, what did you get at Legos?
Ba-bam! What is that?
그럼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제이슨에게 햄버거를 사주면 정말 좋아할 거야. 제이슨이 무척 좋아하는 것이거든. 맞습니다. If you buy Jason hamburgers, he will go crazy. It's because he really likes it. If you buy Jason hamburgers, he will go crazy. It's because he really likes it. 오늘의 영어 표현, to be crazy about something. 무엇무엇을 무척 좋아하다. To be crazy about something. Practice with your friends and tell me how it went,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S.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Citizen Jane의 So Sad and Alone 골라봤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y the way, so sad and alone. It wasn't really just your day, so sad and alone. Will you tell me why you're blue, so sad and alone? Didn't you want to see the truth?
No, no, no.
Don't you tell me we're in danger. Don't you treat me like a stranger. Don't tell me what life is all about. Having something's going wrong. Tried to use your voice so strong and take a walk on your wildest side. You live your life from day to day, so sad and alone. There is no girl who wants to stay, so sad and alone. Don't have to tell me why you're blue, so sad and alone. I hope one day you'll see the truth.
I hope so.
Don't you tell me we're in danger. Don't you treat me like a stranger. Don't tell me what life is all about. And something's going wrong. Trying to use your voice so strong. I'll take a walk on your wildest side. And alone.
So sat down alone.
So sat down alone.
So sat down alone.
So sat down alon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브라질은 강력한 양국 관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에서 같은 견해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나라는 각각 자국의 문제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성장, 번영, 국제 평화와 안보의 증진, 인권 향상, 인도주의적 원조 등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특히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와 같이 만성적인 굶주림을 겪는 나라를 지원하는 데도 투입됩니다. 20년 전 모잠비크는 나라를 절름발이로 만든 16년에 걸친 내전을 끝냈습니다. 그 후 모잠비크는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며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모잠비크는 가뭄, 홍수 등 극심한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농업이 어렵고 국가 경제 전반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도시들이 빈곤에 빠지고 전 국민의 64%에 달하는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국제개발처와 플로리다 대학교, 미시간 주립대학, 브라질 정부기관들, 브라질 협력국 등은 공동으로 모잠비크 정부를 돕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미래를 먹이자, 즉 Feed the Future이라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합류해 빈곤과 굶주림, 영양실조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Feed the Future 프로그램은 지구상의 굶주림과 식량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야채, 식용유, 곡물 등 보다 영양가 높은 양질의 식량을 생산하도록 국가의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현지 주민들과 지원을 받는 농가들은 공동사업에 참여해 생산을 늘리고 여유분의 농산품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모잠비크 농업연구소의 종자 생산, 토지 사용의 능력 등도 향상시켰습니다. 이 계획은 또 농업기술 지도자를 양성하고 훈련하며 농업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체제도 향상시켰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의 전문가들은 모잠비크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민들 또한 환경에 보다 신경을 쓴 농업 용수로 기술,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올리는 수확 후의 관리 방식 등 새로운 농업 관리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30일 브라질의 딜마 로세프 대통령과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모잠비크의 식량 확보 계획을 위해 USAID와 브라질의 ABC에 추가로 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굶주림이 없는 세상은 우리 세대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브라질은 그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한 번에 한 나라씩을 대상으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